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신약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풍성케 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좋은 강의로 듣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의 명제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내 생명과 내 자녀들의 생명과 축복과 복된 삶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러나 깨끗한 양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할 때 오늘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개신교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Five solas라는 겁니다. Sola 다섯 가지. 16세기 로마 캐톨릭 교회의 타락에 항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이 강조한 구원의 핵심의 진리를 라틴어 표현 다섯 개로 요약한 것입니다. 모두 Sola로 시작하기에 Five solas라고 합니다. Sola는 alone, only.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솔라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By grace, gratia, grace, 은혜로만 하는 겁니다. 둘째는 솔라 fide, fide, faith, 믿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solus Christus, 해갖고 그리스도로만 Christ alone 하는 겁니다. 넷째는 sola scriptura, scripture, 성경으로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solio Deo gloria,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for God's glory alone 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9절 말씀과 다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이 다섯 솔라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만 하는 진리.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 여러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제삼 제사 강조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지 않고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어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강조 용법입니다. 8절에서도 똑같이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4절에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7절에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지극히 풍성했다고 합니다. 8절에서는 이것은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이 그저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 그것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대신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의 표현을 빌려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 죄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의로운 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전혀 의롭지 않은 자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너 의롭다고 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판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 죄가 많아도 판사가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무죄다 하고 판단하면, 판정해 주면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 사람의 죄 어디로 가지 않지만은 그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세상에서 자신은 꽤 의롭다고 하고 꽤 선행도 베푼다고 하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의 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얘기는 걸림돌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의를 행하야 구원을 받지, 그래도 내가 선을 행하야 구원을 받지, 내가 교회에서 푼돈이라도 기여를 해야 구원을 받지, 교회에서 일하는 거 십시일반으로 도와야 구원을 받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No!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100%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 그것으로 받는 것이다. 그게 제일 큰 근거가 된다. 이게 by grace alone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것. 둘째 진리는 sola fide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믿음을 통해서만, 뭐 믿음을 인하여만, 어떻게 번역하든지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말한 직후에 곧 덧붙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하는 거예요. 문장 끝나기 전에 얼른 덧붙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through faith,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거 둘 합치면은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순의 중요성이 거기 있습니다. 왜? 이 둘이 동등한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하지만 동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너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너희가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장에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고 뭐고 믿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지만 너희의 역할이 있다. 너희 믿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건, 아니면은 감리교나 이런 데서 믿듯이 믿음은 너희가 의지로 행사하는 것이건 그 갖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너희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구절 말씀대로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 다시 얘기해서 너희의 선행과 의로운 삶의 결과가 아니라 너희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써 너희의 죄가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대신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에게 전가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의롭다 판정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해 주실 때는 나중에 또 마음대로 번복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판정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시고 입술로 내뱉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오, 이제는 지금부터는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 앞으로는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살겠다 하고 고백을 하는 순간, 그게 정말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너는 무죄다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시련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도, 불의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얘기고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악하고 불의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첫 두 진리, 은혜로 구원받는다. 둘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셋째, 솔루스 크리스도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만.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7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단 한 명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죄를 속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 아무리 불러봐야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도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진리입니다. 왜?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참 의롭고 선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리,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성경에 따라서만, 성경에 의해서만 하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영어 표현을 우리 전치사를 늘 잘못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Faith in Christ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보면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모세 오경서부터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구약 도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 관한 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한 성경 한 권으로 족하다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고 구원의 믿음과 삶의 최종 권위, 최종 기준 이것인 것을 믿습니다. 물론 성경으로만 구원받고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궁극적인 권위다 하는 진리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다양성 의견을 존중하는 다원주의 세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협하게 들립니다. 다섯 번째 진리, Soli Deo Gloria,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시편 기자는 19편 1절에서 감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더 근원적으로는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너희가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실제로 우리 개신교 크리스천들 가운데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습니다. 물론 자신과 자식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절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사냐? 남을 위해서 사냐?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경에 따라서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 번 되풀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뇌리에 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왜 오늘 개신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하는 다섯 솔라에 대해서 설교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어떤 말씀이 가장 적합한가 이것을 샅샅이 뒤지다가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을 낙착을 받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차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캐톨릭의 비성경적인 믿음과 삶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설파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오늘 설교 본문이 직접 다루는 구원론에 관련된 문제들이라도 밝힘으로써 로마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100%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고 파멸로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모두 같은 크리스천이라는 착각 가운데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을 때 벌써 속으로 울쑥 불러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자세히 보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거 100%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은 누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치욕을 당하고 뺨 때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가?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의 첫 번째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교황과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의 가르침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 개신교 다닌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긴가 하실 겁니다. 왜?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황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가? 어떻게 교회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가? 우리 캐톨릭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 교황이 중요한 교리 문제 일어날 때마다 이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종교회의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정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합니다. 자신의 의자에 앉아서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똑같은 진리가 됩니다.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거를 ex cathedra라고 합니다. ex from cathedra chair. 교황이 종교회의 그 의자에 앉아갖고 선포하는 게 성경의 진리와 똑같은 무게를 갖는 거예요. sola scriptura, 성경에 따라서만 하는 우리 개신교의 진리와는 정면으로 상치되는 관행입니다. 당연히 캐톨릭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죄를 지어온 교황의 말과 종교회의의 결정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부지깽이와 같은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는 나는 암흑의 교황 얘기를 들었는데요. 신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개신교회의 경우 암흑의 목사의 말을 믿었는데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핵심 진리를 아무 학문이 없는 사람들도 양심이 깨끗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면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중복적으로 설파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수없이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너 교회를 다녔냐? 교회를 다녔다면 성경을 봤느냐? 왜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고 얼마든지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말을 들었느냐? 너의 제일 중요한 영원한 삶을 그런 인간에게 걸었느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이뤄가는 크리스천은,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크리스천이 별로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죄된 목사가 설교하는 거 그것 듣고 하나님의 진리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땡 끝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주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하신 대로 그러는 사람은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얘기해도 어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도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해 보았던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성경 말씀에 정말 그렇게 써 있나 하면서 확인해 봅니다. 성경을 직접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생과 축복이 달려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생과 축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말씀대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황도 죄인이고 물론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뭔 소리를 해도 이게 성경에 제대로 있는 말씀인가 이거를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교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사도로 지냈습니다. 캐드릭에서 교황을 부를 때 사용하는 Holy Father, 거룩한 성스러운 아버지라는 호칭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다 형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서로를 높이지 말라고, 땅에 있는 자를 파더라고 부르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파더라고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황이 직분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베드로도 우리에게 너희는 모두 형제라고 했습니다. 늘 형제라고. 그리고 나는 이 권면을 할 때 얼마든지 사도로서 할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도라는 권위조차 사용하지 않고 나는 형제된 장로로서 너희에게 말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는 다 똑같은 대제사장이고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중간에 미들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중간 상인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황 할아버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하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로마 캐톨릭의 두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것의 칭의론입니다. Doctrine of Justification.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구원받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이 justify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Sola gratia, 은혜로만, Sola fide, 믿음으로만 하는 것을 이 캐톨릭에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데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의롭다고 판결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된다 하는 거예요. 전가된다가 아니라 전이된다, impart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이전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성품, 거룩한 성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캐톨릭이 이런 발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의롭다, 너 지옥 가지 않는다 얘기해 주신다면은 그러면 누가 매일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캐드릭은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캐드릭 교회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캐드릭의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저 죄의 사면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속사람이 성화되고 갱신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저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 카운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실제로 성화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차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이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개신교에서 말하듯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가 단 한 번에 우리에게 의전된다, 이전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캐도릭에서는 평생 지속적으로 많은 통로를 통해서 많은 행위와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성화의 은혜를 계속 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캐도릭에서 구원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뭐 중간에 뭐 주님께서 취소하셨다가 너 이거 계속 더 열심히 해봐 그런 게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 순간으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는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내가 구원을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물론 우리 인간이 협조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이뤄갑니다. 캐드릭과의 차이점은 캐드릭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의로운 성품이 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계속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원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알 재주가 없습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내가 한번 구원 받았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고 나는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 전혀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캐드릭에서 구원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16세기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면죄부 판매는 오늘날도 로마 캐드릭 교회에서 여전히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통해서 특별한 건물을 통해서 특별 헌금을 통해서 다양한 선행과 의식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교황 자신이 제시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캐드릭 구원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만 또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평생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참 친한 제 어렸을 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매주 한 번씩 레지오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너희의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더 구체적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도 강조하는데, 평생 선행으로 의로운 삶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죄를 짓지만은 죄 진 것보다 의로운 삶 산 게 이 천칭 저울에서 더 많으면은 그때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100% make sense 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래도 죄를 덜 진 사람이 천당 가야지, 어떻게 평생 진 거 한 거라고는 강도짓 한 거밖에 없는데,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주님 보고 주님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런 종교는 믿지 않겠다. 물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하고 혼과 영과 육이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고 하늘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합니다. 이 소설도 보통 큰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 성도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불교도와 회교도들과 같이 염주알 로사리오라는 묵주 도구를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아홉 배나 더 성모에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소위 성인들, 세인츠들의 중보도 구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만 하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기도함으로써 실제로 이들의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희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만 가져야 하는 긴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길게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캐톨릭의 또 다른 문제는 소위 세례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한 중생입니다. 신부가 아기의 머리에 물을 뿌릴 때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아기는 본성이 변화되고 중생하고 구원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그 결과 많은 캐톨릭 교인들이 자신이 어렸을 때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믿건 아니면은 성인 세례를 믿건 물로 세례주는 행위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이미 받은 성령 세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확인하고 축하하는 예식일 뿐입니다. 물을 뿌리건 붓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건 그 행위 자체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또 다른 문제는 연옥, 퍼거토리에 관한 교리입니다. 크리스천이 죽으면은 생전에 충분히 속죄하지 못한 죄들을 씻김받기 위해서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충분치 않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는 죽은 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론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고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우리에게 죽음은 육체로부터 좀 떨어지는 것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고 우리 몸은 무덤에 있지만은 영혼은 곧장 주님과 함께 가서 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죽었던 자 다 부활해서 영체를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론에 관한 교리는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로마 캐톨릭 성당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로마 캐톨릭 교인들 가운데는 교황과 신부를 믿지 않고 성경에서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캐톨릭의 교리를 믿지 않고, 이것은 우리 개신교에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개신교도 교리가 전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자기 교단 교회의 교리를 믿지 말아야 돼. 성경 66권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때로는 큰 관심이 없지만은 열심히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인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라도 그 사람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마지못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할 수 없이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어렵지 않게 즐겁게 자신의 구원을 이뤄갑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한 사람은 정말 구원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계속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세월이 간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은혜로만,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경에 따라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원을 받고 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로마 캐톨릭 60~70년 전만 해도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했었습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었습니다. 왜?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교리를 왜곡시켜갖고 그렇지 않았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60~7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세대는 날로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해되어 왔고 상대 진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때가 되었고 이제는 어떤 진리도 선포하는 것을 금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삽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신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고 외치면은 그랬는데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희희낙낙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겠지만은 그리고 너도 내 책임을 면하겠지만은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사단 마귀가 을 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은 죄로 죽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캐톨릭 교인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에 그들의 잘못된 교리 기분 상할까 봐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먼저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삶으로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말할 권리를 사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친구, 친척들에게 참 성경적인 복음을 전함으로써 소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바른 교리를 알고 그것에 동의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닌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또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그 모든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다시 묵상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만,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경에 따라서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라는 진리 늘 기억하고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여 살게 하시고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으로 풍성한 삶, 성령 안에서의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